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두 번째 독재자 김정일. 아버지 김일성을 우상으로 만든 주인공이자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유례를 찾기 힘든 부자 세습의 장본인이다. 어디 그뿐인가. 아들 김정은까지 후계자로 삼아 사회주의 국가들로부터도 비난을 받은 3대 세습을 단행하고야 말았다. 왜? 도대체 왜 김정일은 아버지에 이어 아들까지 권력을 잡게 했을까? 김정일이 권력에 욕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그의 나이 불과 22세 때. 그 당시 김일성은 세 아들에게 골고루 권력을 나눠주고 싶어 했다. 그런데 김정일은 동생들을 제거하고 아버지의 동생인 삼촌 김용주까지 몰아내면서 독재자가 되는 데 성공한다. 김정일이 어떻게 북한 최고의 독재자가 됐을까? 그리고 김정일을 둘러싼 숨겨진 진실을 만나보자. 자유조선방송 특집 실화방송 10부작 역사의 진실 제5부 김정일 수령 독재의 나라를 이어받다.
비리한용도자 김정일 동지를 조선노동당 총피서로 초대.
1997년 10월 8일 김일성이 죽은 지 3년 3개월 만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및 중앙군사위원회의 추대를 받은 형식으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두 번째 독재자가 그 모습을 드러낸다. 김정일.
아, 저는 그 김정일이가 아주 단호하고 배짱 있고, 네, 특히 그 지략이 뛰어나고, 그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주변에서 김정일이 좋은 소리만 했으니까, 교육도 계속 그렇게 우리한테 가르쳤으니까, 뭐 다 멋있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물론 외모 같은 거는 뭐 계속 그렇게 봐왔으니까 그런가 했는데 목소리로 딱 들었을 때 딱 한 번 했잖아요. 조선 뭐 장병들에게 영광이 있으라. 그때 어느 열병식에서 딱 듣는 순간에 이건 또 뭐야 뭐 이런 그 순간에 군대들이 꽉 웃었대요. 그랬으니까 뭐 온 나라가 웃었겠죠. 뭐 솔직히 우리도 그 집안에서 아 저것도 뭐야 뭐 기득기득했는데.
지성이 뭐 김일성도 태양이라고 그래요. 그건 또 김일성은 민족의 태양이라고 하고 또 김정일은 또 21세기의 태양이라고 하고 그래서 무슨 태양이 그렇게 많은 나라인지.
김정일은 1964년 대학을 졸업한 직후 당 중앙위원회 비서처 참사실에서 정치의 첫 발을 내딛는다. 그의 나이 불과 22살. 김정일은 중앙위원회 비서처 참사실에 1년간 있으면서 당을 파악한다. 그 후 내각 1부수상 참사실로 자리를 옮겨 북한 정부 행정의 전반적인 업무를 파악하게 된다. 김정일은 약 2년 동안 당과 정부의 업무를 파악한 다음 1966년 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책임지도원에 오른다. 바야흐로 본격적인 정치에 뛰어든 것이다. 김정일이 24세 때 오른 조직 지도부라는 곳은 어떤 곳일까?
아시다시피 중앙당 조직부라는 곳은 그야말로 북한 사회 전반을 영도하는 이제 부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당의 영도와 통제를 이제 실현하는 부서인데요. 조직 지도부는 이제 기본적으로 북한의 이제 간부들에 대한 인사권과 그다음에 각급 조직에 대한 검열권을 행사를 합니다. 그야말로 막강한 이제 권한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당중앙위원회 전문 부서 중에
델리 NK 통일 전략 연구소 손광주 소장이 밝힌 대로 북한에서 당중앙위원회 조직 지도부는 당의 최고 핵심 부서였다. 김정일은 불과 24살 때 이 부서의 책임 지도원이 된 것이다. 비록 직급은 낮았지만 어린 나이에 이런 핵심 부서에 배치된 것은 김일성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20대에 이미 정치에 입문해 자기 자리를 차지한 김정일. 그는 대체 어떤 인물일까?
작년 세계 정치사에는 수많은 정치가 영도자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사상지론의 독창성과 천리해안의 예지, 탁월한 영도력에 있어서 경외하는 우리 장군님과 같으신 그런 절세의 위인 선군 태양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북한 노동당 관계기관이 제작한 김정일 전기에는 김정일에 대한 모든 것이 실려있다. 김정일이 태어난 해부터 이름, 형제관계, 생모의 급사, 학력, 유학, 외국 방문에 대해서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 모든 기록을 파헤쳐보면 하나같이 모순 덩어리다. 김정일은 출생부터가 수수께끼로 남아있는데
위대한 수령님의 가장 충직한 친위존사이신 김정숙 어머님께서는 1942년 2월 16일 박두광령성으로 피아나올리시어 조선에 영광의 새 아침을 펼쳐주시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김정일이 1942년 2월 16일에 태어났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날짜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김일성이 41년 4월 9일 부인과 헤어져 만주로 간 기록이 나오는데 이 기록에 따라 김정일의 출생일이 42년 2월 16일이라면 김정일의 생모 김정숙은 300일 이상 임신을 하고 있었다는 말도 안 되는 계산이 나온다. 게다가 북한에서도 1974년 2월까지는 김정일의 출생연도를 1941년으로 소개한 바 있다. 그렇다면 왜 북한은 김정일의 생일을 1942년 2월 16일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걸까?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김정일이 1941년 2월에 태어났다고 사실대로 밝히면 김정숙이 임신을 했던 1940년 10월, 김일성이 부하들을 남겨둔 채 안전지대로 대피해 아이를 가진 것이 밝혀지기 때문이다. 둘째, 김정일의 출생연도를 1942년으로 고집하는 것은 김일성의 출생연도인 1912년의 끝자리 2와 맞추기 위함이다.
어쨌든 김정일의 출생은 김정일을 둘러싼 수많은 의문 중 하나로 남아있다. 태어난 날짜부터 수수께끼로 남아있는 김정일. 그는 어린 시절부터 정치적인 야망이 강한 인물이었다. 전 중앙당 국제비서 황장엽에 따르면 김정일은 그 어떤 통제도 받지 않았다고 전한다. 하물며 새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지도 않았는데 김정일의 첫째 부인 성혜림의 친구였던 조선인민군협주단 김용순 단원의 증언이다.
그런데 조선의 어머니는 김정일이는 김종숙이 하나다 이거야. 조선의 어머니는 자기 어머니. 그래서 김성애를 곁가지로 엄청 미워했지. 어머니라고 안 불렀잖아. 경희하고 정일이는 어머니를 김성애 여사를 평생 어머니라고 안 불렀습니다. 쪼짜라 그래서 쪼짜는 뭐인가 러시아 말인데 아지미라 소리야 아지미.
1949년 김정숙이 사망하고 계모 김성애가 들어왔을 때 김정일은 새어머니 김성애를 이렇게 불렀다.
내래 아줌이라 부르가시오.
새어머니조차 인정하지 않았던 김정일. 어린 시절에 그는 한마디로 독재국가의 왕자였다. 김정일은 어릴 때부터 왕자처럼 행세했고 최고 권력자인 김일성의 대리인인 양 행동했다. 어릴 때는 그의 오만 방자함이 철이 없어 그렇다 하겠지만 김정일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철이 들기는커녕 더욱더 자기 멋대로 행동했다. 일찌감치 권력의 맛을 본 김정일. 청년이 됐을 때는 아버지의 권력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욕망에 사로잡히게 된다. 중앙당 비서를 지낸 황장엽 선생이 남긴 회고록에 실려있는 내용이다.
나는 황장엽이요. 김정일이 17살 될 때 1959년 김정일이 아버지 김일성을 따라 모스크바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고위 간부들이 김일성을 수행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 김정일은 17살 나이답지 않게 지나치게 정치에 민감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잘 보이려는 것도 눈에 많이 띄었지요.
이제 공식 행사장으로 가야겠어.
아버지, 에. 제가 부축하겠습니다.
에? 기래. 저...
신발 신으시라요, 아버지.
기래. 고맙구나, 야. 종일이 너도 빨리 따라오라.
예, 아버지. 먼저 나가시라요. 저는 회의 좀 하고 가가시오.
회의? 무슨 회의?
아, 예. 수행원들이래 아버지 잘 모시는지 회의를 해야지 않겠습니까?
응? 기래. 기래. 기특하구만.
자, 수행원들은 다들 모이시라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점검을 하겠습니다.
저기 김정일 동지, 김일성 위원장 동지는 부축을 아예 해도 됩니다. 아직 젊으시단 말입니다.
간호사 동무, 지금 뭐라고 했시오? 내래 쓸데없는 짓을 했다 이 말이오?
아닙니다. 잘못했습니다.
다들 똑바로 들으시오. 지금부터 김일성 위원장 동지의 모든 행동은 나한테 보고를 하시오. 알겠소?
예.
황장엽의 회고록에 따르면 김정일은 김일성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 하나하나 간섭했다고 전한다. 이런 것을 봤을 때 김정일은 일찍부터 아버지의 권력을 세습적으로 승계하는 데 관심이 있었고 기회를 만들기 위해 주도적으로 움직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196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에서 후계자가 누가 될지는 확실하지 않았다. 1967년 그 유명한 갑산파 유혈 사태가 있기 전까지 북한에서는 김일성의 동생이자 김정일의 삼촌인 김영주가 제2인자였다. 이화여자대학교 동일학연구소 이승렬 연구위원.
김정일이 후계자로 정착되는 과정은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김정일이 1967년도에 그 갑산파 숙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김정일이 당시에 조직주도부, 조직주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김일성의 아들이라는 특권적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이 가능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그때만 해도 김정일이 그 후계자로 갈 것이라는 관점은 굉장히 이제 확립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때의 기본적인 후계 구도라는 것은 김영주가 일단 공식적인 후계자였고 처음에는.
그러니까 큰 이변이 없는 한 김영주가 김일성의 대를 이어받게 돼 있었다. 그리고 당시 김일성의 속마음 역시 김정일이 아니었다. 김일성은 김정일 외에 김정일의 배다른 동생인 김평일과 김영일에게 골고루 권력을 나눠줄 구상을 세우고 있었다. 황장엽 선생이 살아있을 때 비서로 일했던 손광주 씨의 증언.
김일성의 원래의 구상은 당은 정일이, 군은 평일이, 정은 영일입니다. 원래 그 김일성의 구상이 그랬습니다. 아들 세에게 당과 군과 정을 나눠준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 이제 김정일 입장에서는 자신이 적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첫째, 계모가 있습니다. 둘째, 삼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복 동생들이 있습니다. 이 곁가지들을 다 쳐내고 자신의 권력을 장악을 해야 되니까 먼저 김영주와의 싸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김정일이 아버지 김일성의 뜻을 모를 리 없었다. 김정일의 입장에서는 권력을 혼자 독점하는데 쳐내야 하는 곁가지들이 너무 많았던 것이다. 이런 경우 당신 같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미 2인자의 자리에 올라있던 삼촌,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과 신임을 받는 두 동생들. 당신 같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김정일의 선택은 오직 혼자만, 김정일 혼자만 독재 권력을 갖기로 했다.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있을 수 없어. 다 밀어버린다. 다!
김정일이 먼저 쳐내리기로 결정한 사람은 삼촌 김영주. 나이는 어리지만 동물적인 감각을 갖고 있던 김정일은 1967년 갑산파 사건을 이용하기로 결심한다. 갑산파 사건이라고 하면 당시 북한은 김일성 직계의 빨치산파와 국내 공산주의자 계열인 갑산공작위원회 출신의 갑산파로 나뉘어져 있었다. 1966년 10월 김일성은 당 대표자회의에서 국방과 경제를 함께한다는 병진 노선을 발표하는데 갑산파가 이 노선을 반대하고 나섰다. 당시 병진 노선을 반대한 갑산파들을 제거한 사건이 갑산파 사건인데 갑산파들은 김일성 자체를 반대한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도 김정일은 갑산파에 삼촌 김영주의 측근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악용, 갑산파 사건을 대대적인 정치 문제로 몰고 간 것이다. 김정일은 갑산파 사건을 기회로 삼아 삼촌 김영주의 핵심 측근 세력들을 제거하는 데 성공한다. 당시 중앙당 선전비서 김도만과 국제비서 박용국이 김영주의 좌우 양 날개였다. 김영주는 소련 모스크바 종합대학 유학생 출신이고 김도만과 박용국 역시 소련 유학생 출신이다. 김정일은 갑산파 사건을 의도적으로 정치적인 대형 사건으로 몰고 가면서 김일성에게 이들의 비행을 낱낱이 보고하기 시작한다.
아버지, 삼촌의 사업 방식은 낡은 쑥대밭에서나 해먹던 방식이에요.
김정일의 무자비한 공격을 받은 김영주. 그는 믿었던 형 김일성마저 김정일을 선택하는 듯한 인상을 받자 그만 병에 걸려 누워버린다. 김영주는 식물성 신경부조화증이라는 병에 걸려 1972년 주울요양소에 들어가는 신세가 된다. 당시 황장엽 비서가 김영주를 찾아간 적이 있는데 한국에서 황장엽 비서로 일했던 손광주 씨의 증언이다.
황장엽 선생의 증언에 따르면 김영주는 조카 김정일과의 권력투쟁에 지쳐서 청진에 가까이 있는 주월이라는 오래된 그 온천이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그 주월 요양소에서 김영주가 황장엽 김일성대 총장한테 이야기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조카와 이 권력투쟁이 너무나 이거는 해서 내가 좀 피곤하다, 너무나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황장엽 총장이 그 정치는 치우고 저하고 이제 뭐 철학이나 합시다 그런 제의도 합니다. 주월 요양소에서 두 사람이 만나서 그 정도로 김영주가 식물성 신경불화증 정도에 걸렸습니다.
김영주 스스로 조카와의 권력투쟁이 어렵다고 시인한 것. 김정일이 김영주를 제거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그 다음으로 김정일이 주목한 것은 김일성의 신임을 받는 친인척들과 빨치산 동료들의 지지를 받는 것.
내래 김영주를 제거했으니 이제는 내 자리를 확실하게 만들어야 돼. 당의 지지를 받아야 돼. 암!
김정일이 김일성의 친인척들과 빨치산 동료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자신이 김일성에게 가장 충실한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영화였는데.
1920년대 서울 기독교 청년회와
여러분, 우리 조선의 한 시인은 백인들에도 봄은 오는가고 뼛속 깊이 사무친 소름을 토하고 있습니다. 백인 강토를 찾아든 봄이 그 시인에게는 오히려 원망스러웠던지 나라 잃은 서름을 참다 못해 아픈 가슴을 부둥켜 안고서
가만! 그건 무슨 뜻인가?
약인들의 한숨을 뿌리며 정처 없는 유랑의 길을 떠나는 동포들.
김정일은 갑산파를 숙청하는 과정에서 영화 예술 분야에도 갑산파들이 상당수 포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 사실을 곧바로 김일성에게 과장해서 전달했고 김일성은 1967년 9월 평양 조선예술영화 촬영소에서 예정에 없던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를 열게 된다.
갑산파 박금철을 소재로 만든 영화 1편 단심은 우리 공화국의 독입니다. 그런 영화는 쓸어버려야 합니다. 1편 단심 같은 영화를 다시 만든다면 가만두지 않겠시오. 이 자리에 있는 동지들은 똑똑히 들으시오. 오늘부터 영화 예술 분야에서 반당 종파 분자들의 여독은 완전 청산하기요.
위원장 동지.
김정일 동지. 무슨 할 말 있어?
제가 책임지고 당의 혁명적인 예술로 영화 예술을 발전시켜 보았습니다.
좋소. 김정일 동지가 영화를
혁명 예술로 승화시켜보기요.
박성동, 출발합시다. 사령관 동지, 이것 보, 어이송은 김일성의 특사라고 해서 순하게 받아들일 그런 인물이 아니오. 요샌 더 포악해졌소. 지금 중산천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우리 동무들이 학살되고 있으며 인민들까지 해를 입고 있다는 소식이 날아들고 있어.
김일성 동지, 조선혁명의 전도를 위해서 제발 모험은 말아주십시오.
영화는 김정일의 주특기였다. 김정일은 1967년 9월부터 중앙당 선전선동부 문화예술 지도과장을 맡게 된다. 그의 나이 25살. 문화예술 지도과장은 영화예술 부문을 관장하는 동시에 출판 보도 부문도 맡았다. 당의 핵심 부문인 선전 부문을 장악하면서 김정일은 무시할 수 없는 실권자로 떠오르게 된다. 김정일은 당을 선전하는 자리에 앉자마자 김일성 우상화에 총력을 기울인다.
아버지를 우상으로 만들면 아버지 마음에도 들 테고 기름 내륙 권력을 잡는 데도 도움이 될 끼야.
김정일은 우선 문화예술인들을 장악하기 위해 그들을 중앙당 회의실에 모아놓고 무려 한 달 동안 대사상투쟁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갑산파가 끼친 반당적 해독을 뿌리뽑겠다면서 모두에게 자비판을 시켰는데 참석자들은 갑산파처럼 숙청당할까 봐 두려움에 떨었다. 조선인민군협주단 김영순 단원.
살벌했어요. 사상투쟁회를 매일 했어요. 그래가지고 대어정리를 다 했죠. 정수분자로. 제대된 사람도 있고 숙청된 사람도 있고 어쨌든 작가 예술인 대열에서 많이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뒤바뀌었고 운명의 갈림길에 선 사람들 많아요.
살벌했던 사상투쟁 현장. 사상투쟁을 할 때 말을 한마디라도 실수하거나 김정일의 눈 밖에 나면 그대로 사라졌다. 숙청되는 것. 해방 이후 북한 최초의 서정 시인인 김순석의 아들 김성민 씨의 증언이다.
하나하나 죽탕을 당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 김세린 선생님 같이 시나리오, 영화문학 쓰던 사람 분이 계셨는데 카프 활동, 해방 전에도 이제 문학 활동을 했고 그게 북한의 영화계에서 절대로 지울 수 없는 분인데 오늘 갑자기 20대 초반에 김종일이가 와서 누군지도 모르고 뭐 윗분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거칠하다 보니까 팬티를 꽂고 이제 나갔어요. 이런 분들은 김정일의 위상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북한의 바닥으로 건두박질 쳐요. 확실히 김정일 자리 잡았을 때는 반역자가 돼버린다고.
문화예술계에서는 오직 살아남기 위해 충성의 선서 모임을 했고 김정일의 친위대 결사대가 되자는 구호가 터져나왔다. 곧바로 사상투쟁에 이어 일일 당생활 총화까지 생겼다. 이런 일련의 사상투쟁을 통해 김정일은 문화예술인들까지 장악하게 된다. 당시 김정일은 채찍과 당근을 적당히 쓸 줄 알았는데 통제와 함께 문화예술인들에게 최고의 대우를 해준 것. 다시 조선인민군협주단 김영순 단원의 증언.
대우야 뭐 배우들은 다 우리 협주단이야 고국공간 노르마 탔잖아요. 지금은 독립채산제가 됐지만 우리 정말 공연할 때랑 정말 최고급 간식 카스테라 그다음에는 심포 콤비나트에서 생산하는 최고 통조림 오징어 무슨 이런 정말 멋있는 통조림만 먹었어요. 예술 부문에 배려가 많았죠.
김정일은 배우들에게 당근을 주는 동시에 영화 촬영소를 현대화했고 소련과 서구에서 현대적인 영화 제작 설비를 들여왔다. 예술인들의 처우도 대폭 개선해 주었다. 문화예술인들을 당원으로 만들어줬고 이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예술인 전용 상점도 내주었다. 출퇴근용 버스도 제공해줬고 각종 선물도 안겨주었다. 당근 정책은 그대로 먹혀들었다. 김정일의 인기는 높아졌고 문화예술인들은 김정일을 향해 지도자 동지라 불렀다. 김정일이 조금씩 독재자의 길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김정일을 향해 지도자 동지라는 호칭을 제일 먼저 사용한 곳, 문화예술인들이었다. 김정일은 일단 채찍과 당근을 병행하면서 문화예술인들을 장악한 뒤 그 다음 순서로 김일성 우상화를 위한 작품을 만들어내기 시작한다. 4.15 창작단을 만들어 김일성 일대기를 담은 불멸의 혁명 총소를 제작했고 북한에서 5대 혁명 가극이라 불리는 피바다, 꽃파는 처녀, 밀리마 이야기하라 등을 만들어낸다. 특히 피바다와 꽃파는 처녀는 김일성을 우상화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김일성과 빨치산 측근들도 피바다를 보고 감동했고 김정일의 능력을 인정하게 된다. 한마디로 김정일은 영화를 통해 정치적인 입지를 탄탄하게 뿌리내린 인물이다. 김정일은 영화 예술인들을 장악한 공을 인정받아 1969년 9월 중앙당 조직지도 부부장 겸 선전선동부 부부장으로 승진한다. 그의 나이 27살 때. 아버지 김일성의 신뢰를 얻은 김정일은 또 다른 야욕을 불태우기 시작한다. 황장엽 중앙당 비서가 한국으로 망명한 이후 줄곧 황장엽 선생의 비서로 활동했던 손광주 씨.
사실은 이제 이미 1960년대 말쯤 되면 그것이 이제 김정일과 김영주 간의 권력 투쟁이 대단했고 사실상 김정일 승리로 끝나게 되죠. 특히나 빨치산 노병들이 최현이라든지 김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빨치산 그 김일성의 그 말하자면 부하들이 전부 김정일을 지지를 했습니다. 또 김정일은 그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5대 혁명 가극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뭐 피바다라든지 그런 가극들을 만들었죠. 그래서 노병들이 점수를 많이 땄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황은 김정일한테 유리하게 돌아갔고 마지막 넘은 관문이 바로 이제 이 김성의 계까지죠. 근데 이거를 이제 김정일이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이들 곁가지들을 물리치고 이제 후계자가 되었죠.
김정일이 권력을 잡는 데 있어 마지막 곁가지는 계모 김성애와 배다른 동생들이었다.
아지미와 평일이 영일이는 언제 적이 될지 몰라. 그런 곁가지는 빨리 쳐내야 돼. 걸어.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나무고 나와 경희는 원가지야. 그렇다면 삼촌하고 아지미, 평일이, 영일이, 경진이는 격가지대. 격가지는 무조건 쳐내야 돼. 걸어!
여기서 잠깐 살펴봐야 할 것은 김정일이 삼촌 김영주와 김성애 등을 격가지로 규정한 것은 봉건시대 적자론과 닮았다는 점이다. 어쨌든 김정일은 1974년 2월 후계자로 지목된 이후 곁가지들을 쓸어버리기 위해 계획을 세운다.
동지들은 잘 들으시오. 당 조직 지도부 안에 곁가지 문제를 전담하는 제10호실을 만드시오. 그리고 앞으로 곁가지들의 동향은 낱낱이 보고하시오. 다른 사람들이 곁가지 대상자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고, 만약 접근을 할 경우 응당한 처벌을 할 것이오. 곁가지는 도달하면 아니 돼. 알겠소?
그리고 김정일은 무자비하게 곁가지들을 잘라낸다. 먼저 김성애의 추종자들 전원을 농촌과 탄광으로 쫓아버린다. 삼촌 김영준은 1975년 7월경 가족들과 함께 양강도 산골로 추방한다. 김영준은 그 후 18년 동안 세상에 나오지 못했다. 김정일은 배다른 동생들도 매장시켜버린다. 김평일, 김영일, 김경진을 모두 외국으로 보내버린 것. 특히 김일성이 자기를 닮았다며 아꼈고 장차 조선인민군을 이끌 장군감으로 점찍었던 둘째 동생 김평일의 경우 김정일이 권력을 잡고 있는 동안에는 계속 외곽을 떠돌아야만 했다. 김정일은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르는 순간에도 이복 동생의 이름을 빼버리는데.
김정일 통치 기간 내내 외국 대사로 떠돌아야 했던 김 위원장의 이복 동생 김평일도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북한은 지난
김정일은 1994년 김일성이 사망했을 때 장의위원회 명단에서도 김평일을 빼버린다. 마지막 가는 길까지 막아버린 것. 김정일은 무자비하게 곁가지를 잘라버렸고 후계자의 자리에 성큼 다가선다. 김정일이 김일성에 이어 독재자가 될 수 있었던 방법은 실력이 아니라 김일성을 우상화하는 것.
서정님께서 친필하신 구류의 고전적 명작들을 영화로 옮긴 작품들이 바로 우리 영화 예술의 전통을 이루는 뿌리로 됩니다. 영화의 기름진 화폭 속에 살아 숨쉬며 사람들에게 계급투쟁의 심오한 진리를 새겨주는 꽃파는 처녀.
이미 문화예술계를 장악한 김정일은 김일성과 빨치산들의 항일무장투쟁을 과대포장하기 시작한다. 1960년대 후반 북한에선 김일성에 대한 개인 우상화와 수령 독재가 획기적으로 강화되는데 이 모든 것이 김정일의 의도였다. 김정일은 1960년대 후반 선전사업을 주관하면서 빨치산 참가자들이 쓴 회상기까지 모두 회수한다. 이때부터 김정일은 김일성의 혁명활동을 주제로 하는 소설을 대대적으로 출간했고 영화 역시 김일성을 영웅으로 만드는 영화만 만들었다. 이후 북한 주민들은 역사의 진실을 알지 못한 채 왜곡되고 과장된 김일성의 혁명 역사를 마치 사실처럼 받아들이게 된다. 김일성 역시 점점 신처럼 떠받드는 걸 즐기고 있었다. 원래 항일 빨치산 참가자들 중 림춘추나 최용진은 김일성을 이렇게 불렀다고 한다.
그 애들 김일성 장군님이라고 부르는 겁니까? 공산주의자들이 무슨 장군님이라는 말을 쓴단 말이오. 그저 김일성 동무라고 부르면 되지.
김일성의 항일 빨치산 선배인 최현은 김일성 동무라는 말도 쓰지 않았다.
내래 오늘 김일성한테 전화해서 김일성이 나를 수산상으로 임명한대.
그렇죠. 황장엽 선생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지만 그 60년대까지만 해도 김일성이가 동지였죠. 우리 빨치산 같이 하던 동지. 나이 어리지만 우리가 내세웠던 동지. 그래서 최현 뭐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뭐 일성이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서의 인간성이 많이 내재돼 있던 김일성도 감히 그거를 뒤집으려 하지 않았던
인민군 대위였던 김성민 씨의 증언처럼 60년대 이전에는 김일성도 동지였다. 그런데 1960년대 말을 기점으로 북한에서는 그 누구도 김일성을 동문화 이름으로 부르지 못했다. 김정일이 김일성을 누구나 어버이로 모셔야 하는 위대한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점차 김일성의 신임을 얻기 시작한 김정일. 남은 것은 후계자로 인정받는 일뿐이다. 후계자로 인정받는 과정은 순조로웠을까? 김정일의 후계자 문제가 거론된 것은 1971년 4월 당 중앙위원회 제5기 2차 전원회의 직후. 당시 김일성도 김정일에게 마음이 기울어져 있었지만 자신이 먼저 세습을 하겠다고 말하기는 어려웠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세습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김일성 역시 잘 알고 있었던 것.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소 이승열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김정일에 대한 후계자 논의가 1971년도부터 이제 당 원로회의에서 이제 거론이 되고, 이때 이제 김일성 같은 경우는, 당장 그 김정일을 후계자로 받아들이는 데 대한 부담이 컸죠. 왜냐면 그 당시 사회주의 국가였던 러시아나 소련이나 중국 등 이런 국가에서는 기본적으로 혈통승계를 하지 않거든요. 네네. 혈통승계라는 것 자체가 이제 반사회주의, 네네. 반공산주의 활동이기 때문에 대놓고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계속 미루고 있었지만 내심은 아들에게 이제 주고 싶었던 거죠.
김일성의 속마음 역시 김정일을 후계자로 지목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는 없는 일이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스스로를 가리켜 철저한 민주주의자로 자처하는 만큼 비록 독재는 불가피하게 인정해도 정권을 세습적으로 승계한다는 것은 도저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문제로 간주하고 있었던 것. 이런 상식을 깨고 북한에서는 은밀하게 세습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김일성이나 김정일은 결코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니다. 어쨌든 김일성 역시 고심하고 있던 그때 김정일을 후계자로 추대하는 데 앞장선 사람들이 빨치산 1세대들이다. 1971년 4월 당 중앙위원회 제5기 2차 전원회의 직후에 열린 정치국 회의에서 김정일의 후계자 문제가 거론된다.
수령님의 나이가 있으니 후계자를 정해야 하지 않겠시오?
옳습니다. 그런데 김정일 동지는 아직 나이가 어리지 않습니까?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아닙니다. 김정일 동지가 나이는 어리지만 충분히 후계자 자질이 있습니다.
김정일을 후계자로 지목한 인물들, 짐작대로 빨치산 1세대들이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김정일을 돌봐줬고 김정일 역시 빨치산 1세대들을 깍듯하게 대해왔다. 빨치산 1세대들의 적극적인 후원 아래 김정일은 김일성을 이을 후계자로 떠오르기 시작한다. 사실상 김정일이 후계자로 낙점되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김일성은 자신의 뒤를 이을 독재자로 김정일을 내정한 후 고민에 빠진다.
정일이의 정치 기반을 강화시켜줘야 하는데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그래, 3대 혁명 소조운동.
김일성은 1973년 2월 김정일에게 3대 혁명 소조운동을 전국적으로 발기하라고 지시한다.
3대 혁명 소조운동. 사상, 기술, 문화 분야에 일대 혁명을 이루어 세 세대가 혁명의 대를 이어간다.
3대 혁명 소조운동은 원래 사람들을 단결시키는 게 기본 목적이었으나 북한에서는 처음부터 독재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만들어졌고 실제로도 그렇게 사용된다. 황장엽 중앙당 비서.
그 3대 혁명 소조들도 독재를 보강하는 역할을 하게끔 했다. 지방당 단체들이 왕노릇 했거든. 왕노릇 하면서 그 김정일의 지시대로만 움직이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또 재미를 보면서 자꾸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그걸 직보하게끔 만들어서 김정일이 유일적인 지도체제를 철저하게 세운 바에로 3대 혁명 소수도 바꿨거든. 원래 3대 혁명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을 사상적으로 각성시켜서 단결하게 만들자는 게 기본 목적이었는데.
김정일은 처음부터 3대 혁명 소조원들에게 막강한 권한을 주었다. 김일성 역시 3대 혁명 소조원들을 세뇌시키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하게 된다. 당시 3대 혁명 소조원으로 활동했던 장혜성 씨의 증언.
그때 김철익 공업대학하고 그다음에 김일성 종합대학 졸업생들을 이렇게 뽑아다가서 만수대 의사다이가 다 데려다가서 김일성이가 교실했거든. 그 김일성이 교실 내용 뭐냐가 이제까지 내 간부들 다 했는데 간부들 믿지 못하겠다. 다 이게 그 자본주의 사사에 물들어진 간부들이기 때문에 계속 리기주의 자본주의 뭐 이런 것들 계속 나오는데 이제부터 너희들은 정말 다 주체교육만 받은 사람들이지 않느냐. 해방 후 출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 마지막으로 너희들을 믿는다. 너희들을 믿으니까 그래서 나가서 그 간부들의 전행, 그다음 요령주의, 형식주의 이걸 다 철저히 까발게라.
3대 혁명 소조원은 대학 졸업반 학생들과 김일성 고급 당학교 학생, 또 대학을 갓 졸업한 기술자와 사무원이 주축이 됐고 이들은 전국의 주요 기관,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관과 조직에 20명에서 50명씩 파견됐다. 3대 혁명 소조원들은 해당 기관과 조직의 업무를 조정하고 감독하는 역할까지 하게 된다. 김정일은 각 기관에 파견된 3대 혁명 소조원들이 당 간부들의 사생활과 사업 자료를 김정일 자신에게 직접 보고하는 직보 체계까지 세웠다. 자신의 입지를 세우는데 3대 혁명 소조원들을 철저하게 이용한 것이다. 황장엽 선생의 비서로 일했던 손광주 씨.
김정일이 후계자로서 자신의 지위가 공고히 돼야 되니까 자신의 측근 세력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내놓은 것이 3대 혁명 소조원도입니다. 그것은 김정일 스스로가 내세운 것이 아니고 아버지 김일성이 김정일을 보니 이 김정일을 지지해주는 신진 세력들이 많아야 되겠다라는 생각하에서 김정일한테 사상, 기술, 문화 3대 분야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네가 정치적인 기반을 닦아라. 그 집안을 닦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일이 이제 이때부터 자신의 측근 세력들을 많이 두게 되죠.
그러나 3대 혁명 소조원들은 처음부터 문제가 많았다. 김정일이 독재의 기반을 세우기 위해 이용한 3대 혁명 소조 운동.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것일까? 나이 어린 소조원들은 그들의 기준으로 문제를 발견하면 곧바로 처벌했기 때문에 나이 많은 간부들까지 20대 초반의 3대 혁명 소조원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 나중에는 간부들의 사적인 문제나 공적인 문제를 3대 혁명 소조장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는 식으로까지 폐단이 이어졌다.
저 300명 소설 파견했거든요. 이게 공업, 농업부문에 그래서 모든 데 다 파견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막강한 권한을 줬습니다. 나도 그때 그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나갔던 거 사실이고. 근데 대학생들이 말 그대로 대학생은 대학, 학교에서 배우는 뿐이지 생산 현실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나가서는 간부사업까지, 제일 사람한테서 무서운 게 간부사업입니다. 그래서 뭐 작업반장 같은 거, 저 사람 작업반장도 떼라. 그럼 당한 거지. 떨어지면 끝이잖아요. 특히 사회주권에서는 간부사업이 아주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런 그 아무것도 모르는 대학생들한테 막강한 권한 주니까 내려가서 그 폐단이라는 게 엄청나게 이루 말할 수 없이 일어난 거지.
김일성과 김정일이 독재를 세습하기 위해 기획한 3대 혁명 소조운동은 김정일이 당 전반을 장악하는 계기가 된다. 북한 주민들은 조금씩 김정일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국가 전반에 대한 당 중앙, 즉 김정일의 통제가 강화될수록 북한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 북한 경제가 타격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제 개발의 주역이 되어야 할 각 분야 전문가들이 매일 혁명소조원들의 사상 검증을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아무리 기술과 능력이 탁월한 전문가라 해도 당성이 미약하면 철저히 소외되고 말았다. 전문 지식과 경험이 없는 3대 혁명 소조원들의 간섭과 횡포로 경제 관리는 엉망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일선 간부들은 3대 혁명 소조가 횡포를 부렸다며 중앙에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이들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한 가지 예를 들면 그 나간 300명 소조는 나같이 그 당원이기도 하고 제대군이라 한 건 좀 나은데 이건 당원도 아니고 그냥 제대군도 아니고 그냥 학교만 거듭이 올라온 아이들 21, 30살밖에 아이들이거든. 이런 애들이 농촌에 나가서 그 리당비서 관리원장 그다음에 뭐 분수소 소장 다 나이가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뻘 된 사람들한테 얘가 왜 그래?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럼 소조 말인데 어떻게 거려가나. 그러니까 또 그것도 그 할 수 없이 집행하다 보면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로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농촌뿐만 아니라 그 공업 부문은 더구나 공업이란 건 다 기술과 관련된 문제인데 아 대학을 금방 댕기다 나온 금방 졸업했거나 나온 놈이 알면 뭘 알겠어요. 근데 나와서 이렇게 공장에 와서 막 큰 소리 치고 이렇게 하니까 생산 라인이 다 이렇게 파탄되기도 하고 엉망진창이 되는 경우들 많았습니다.
김정일의 위세를 등에 업은 젊은 소조원들은 어디서나 막가한 권력을 휘둘렀다. 매일같이 기존 간부들과 갈등을 빚었다. 이런 3대 혁명 소조운동은 20년 가까이 명맥을 이어가다 부작용이 너무 심해 1994년경 슬그머니 사라지게 된다. 어쨌든 김정일은 3대 혁명 소조운동을 철저히 이용해 자신의 권력 기반을 넓혀나갔다. 1973년 9월에는 중앙당 조직 비서 겸 조직 지도부장, 선전 담당 비서 겸 선전 선동부장에 임명된다. 사실상의 2인자이며 후계자로 확실히 내정된 것이다. 그리고 1974년 2월 13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는 김정일을 정치위원으로 선출한다. 이로써 김정일은 당의 인사권, 감찰권, 사상사업을 한 손에 거머쥐는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된다. 노동신문은 이 시점부터 김정일에게 당 중앙이라는 호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한다. 그 후 북한에서는 당 중앙이라는 호칭이 김정일을 가리키는 고유명사가 되어버린다. 김정일의 후계자 등장과 함께 전국에서는 김정일 동지에게 끝까지 충성을 다하자는 내용의 결의문과 충성서약서를 앞다투어 채택하기에 이른다. 북한에서 대를 이은 독재자가 자리를 잡은 것이다. 김정일은 실권을 장악하자마자 김일성에 대한 신격화 수준을 한층 높이는 작업에 들어갔다. 그 첫 번째로 김일성 유일사상 체계를 공식화한 것. 그리고 1974년 2월 19일에는 주체 사상을 아예 김일성 주의로 정식 선포해버린다. 그렇다면 주체 사상이란 무엇인가? 북한에서는 주체 사상을 다음과 같이 선전하고 있다.
김일성이 1930년 카륜 회의에서 주체 사상의 원리를 천명했다.
허나 이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주체 사상을 이론적으로 만든 사람은 김일성이 아닌 황장엽 중앙당 비서.
이제 내가 만나자고 그랬지. 김일성이 보고 단독으로 만나자고 하니까 그 단독으로 만나는 법이 없어. 한테 단독으로 만났어. 만나서 이제 그 얘기를 하고서 이거 아무래도 철학화해야 된다. 지금 이게 주체 사상이라는 게 철학화가 안 되는데 철학화해야 된다. 김일성이 아주 좋아해. 아, 그럼 좋지. 그러면 당장 그 자리에서 자기 동생한테 김영중한테 전화를 걸어. 아, 이거 황 총장은 이제는 초대소에 나가서 철학 만드는 거 그거 하게 하라. 그리고 총장 사업은 제1부 총장한테 다 남기도록 하라. 이렇게 해서 내가 처음에 그 화해도 달촌 온천인데 거기에서부터 시작했지.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해서 그 과정에 처음에는 계급투쟁과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내가 제거하고 그 다음에는 이 막수주의 철학 자체가 틀렸다. 유물론도 건치고 변주부도 건치야 돼. 유물사관도 건치고 이렇게 해서 한 6개월 하니까 그 기본 틀거리가 돼서 그 6개월 동안 정말 정신없이 그렇게 하고서는 그걸 그
그리고 주체 사상에 대한 정의가 대외적으로 처음 나온 것은 1972년 9월 17일 일본 마이니치 신문.
주체 사상이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 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 대중에게 있다는 사상이다. 다시 말하면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사상이다.
북한에서는 이런 주체 사상과 관련해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론적으로 체계화하는 사업이 시작됐다. 따라서 김일성이 1930년에 주체 사상을 만들었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다. 주체 사상의 이론을 체계화하는 과정에서 김일성에게 보고를 했는데 김일성은 내용이 어려워 읽지도 못했다.
이거 해서는 김일성한테 올렸지. 김일성이가 그 기술 속에 가방 가지고 되는 거 리건일이라고 하는 거 그 김명화 어머니라고 세상이랑 많이 쓴 여자의 아들이야. 리건일이한테 내가 물어봤지. 그 좀 읽었나? 그러니만 반낮 그 가방에다 요라 요라 해가지고선 한 20일 됐는데 8페이지밖에 못 읽었어요. 그래. 그러다가 이제 72년에 헌법 만들 때 평북도 그 수풍 땀이 있는데 늘 거기 휴양 나가는 데가 있어. 거기 가서 한 달 동안 같이 있었어. 그래서 그 저녁 먹고서 그거 좀 읽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 못 읽었다고 그래. 그거 참 힘들어. 그래. 그거 좀 쉽게 올릴까요? 그러니까 아니 그것보다도 좀 간단한 거 한 대개 써가지고 이거 발표하자 그래. 그래서 그다음에 처음으로서 쓴 게 주체사상과 우리 네. 조선노동당의 대내외 정책하는 걸 처음으로 써서 그걸 이제 하나 발표했지.
1980년대 중반 북한의 방송과 서적을 통해 북한 주체사상을 연구해 한국학생운동의 주체사상을 전파했던 김영환 씨. 주체사상의 대부로 불렸던 김영환은 1991년 북한에서 보낸 잠수정을 타고 입국을 해서 김일성과 두 차례 독대를 한 적이 있다. 그런데 김영환은 김일성과의 대화에서 이상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
김일성은 자신의 민족공산주의를 그럴듯한 독창성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이론으로 만들려고 황장엽 비서에게 지시를 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 황장엽 선생은 엉뚱하게도 전혀 다른 사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철학에 대한 기본적인 조예가 없는 김일성은 이것이 전혀 다른 사상이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뭐 그리고 설사 조금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자신의 독재에 활용될 수 있다면 별 상관이 없다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일성이 주체 사상에 대해 잘 모른다는 인상을 받았던 것. 그러니까 김일성이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주체 사상이 실제로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독재를 이론적으로 정당화시키는 수단이었던 것이다. 김정일은 곧바로 주체 사상을 김일성 주의로 변질시켰는데 이 수령론이 결국은 독재를 양산하는 씨앗이 되고 말았다. 북한 외교관을 지낸 북한 민주화위원회 홍순경 위원장.
이 당의 율사상 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으로 해서 1인 독재 체제가 완전히 확립됐죠. 10대 원칙이 나오게 됨으로써 수령의 지시가 모든 것을 초월하는 북한의 헌법이나 기타 모든 법을 무시할 수 있는 그런 그 위에 있는 그런 것으로 이제 됨으로써 수령을 신격화하고 신조화하고 또 수령은 절대 무오류, 오류가 없는 그런 그 환상적인 인간으로 추대하게 됐죠. 이렇게 돼서 이건 이렇게 1인 독재 체제가 완전히 수립됨으로써 북한 사회는 대중의 목소리는 없고 수령의 지시만 있고 수령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이는 그런 사회가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회 전체가
북한이 독재자가 절대적인 권력을 누리는 수령의 나라가 되고 말았다. 인민들은 일거수일투족을 김일성, 김정일 부자에게 보고했고 그들의 명령에 따라 행동하기 시작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인민의 나라가 아니라 수령 독재의 나라가 된 것이다. 그리고 김정일이 수령 독재의 나라를 이어받고 말았다. 자유조선방송 특집 실화 방송 10부작 역사의 진실 제5부 김정일 수령 독재의 나라를 이어받다. 기획 자유조선방송. 음악 박복규, 효과 안익수, 기술 구본숙, 취재 강신삼, 김보연, 박성국, 우성 서연이, 제작 김민성, 출연 이희탁, 권도일, 최연철, 김경, 해설 유관빈. 다음 시간에는 제6부 수령이 지배한 나라, 수령이 망하게 한 나라를 보내드리겠습니다.